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주로 이제 18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거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좀 도입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그 뒷부분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 혼동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뒷부분을 사용해서 연옥이 있다. 또다시 한번 죽음 이후에도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신다.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그와 같은 이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좀잘 설명을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강해를 시작하면서 한 7번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초세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그 17절에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하고 좋은 것들을 따르면 원래는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다. 근데 14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그러나가 나오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소위 산상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데 그 안에 내용을 가서 보면 다 의로 인해 핍박당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그 왕국의 헌장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5장 가서 금방 보시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영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4절 가서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이다. 애통하는 사람들. 고난을 당해도 온유하게 참는 사람들이다. 5절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느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또 치리자들 가운데서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그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낮추고 의에 주리고, 그렇죠? 목마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다 얘기하면서 10절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1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킹제임 성경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교회, 신약시대에 살면서 신약에 있는 대로 신약교회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의롭게 살고자 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초세기에 그 여러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을 받으며 고생하던 그런 그 성도들 향해서 원칙적으로는 그와 같은 핍박이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한 자다. 행복하다. 그들이 두렵게 하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라.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오늘 주일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서 작정을 하고 그 일에 매진을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핍박까지 당하고 고난까지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오늘 아침에도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환난 전 휴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왜 우리가 그렇게 믿는가? 이런 것들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라.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제가 선한 양심에 대해서도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도 양심을 딱딱하게 하면 그러면 패망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부드럽게 이렇게 유지하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한 말이 대여섯 차례 나옵니다. 대여섯 차례. 그 중에 두 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또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 가서 보니까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의 목적이 뭐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이거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헛된 말다툼에 빠져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익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꼭 붙들어라. 어떤 자들이 그것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될 때 파산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몸을 멸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들인데도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 받고 믿음이 있는 자들인데도 선한 양심을 버리면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두 번 선한 양심이 나오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에 선한 양심이 두 번 나옵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꼭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이 있으면 선한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자라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다가도 가만히 그 사람들의 그 행실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데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 핍박하고 피해를 주고 이러는 가운데 급기야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단 판정을. 이렇게 이단 판정 받은 이후에는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가서 치면 킹제임스만 치면 그냥 다 이단이에요. 몽땅 다. 이런 게 그날 한 10년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이후로 성경을 출간하고 생명의 말씀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 거의 모든 것들을 무료로 많이 배포하고, 사람들의, 뭐랄까, 신망을 이렇게 얻고 이러는 가운데 지금은 가서 킹제임 성경 이렇게 쳤을 때 특히 우리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이단이나 아니면 악한 양심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를 일반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번 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대로 우리 생명의 말씀사 인터넷 그 사이트에 가서 베스트 성경 가서 보시면 월별 20개, 20개 중에 10개가 우리 성경이에요. 10개가. 예. 그 다음에 주별 베스트 성경이 10개가 올라왔는데 아마 거기도 아마 5개가 우리 성경이에요. 예.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우리가 꾸준히 참고 인내하고 선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목에 거기 썼듯이 이런 날도 오네요. 그렇잖아요. 이런 날도 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육신의 일로 생각하고 혈기를 가지고 말씀 보존하기 이런데 혈기를 가지고 마치 옛날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거 코란 하겠냐, 죽겠냐, 코란 하겠냐 뭐 이런 방식으로 무력으로 하듯이 이게 킹제임 성경 하겠냐 안 하겠냐 이거 지금 무력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게 될 때 시간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비상식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가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단순한 그런 인터넷 집계로 한 5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50% 이상 실제로 교회에서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미신과 무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면서 말 그대로 신약시대에 신약적인 그런 의미의 그런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 성도들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선한 행실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비방하다가도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러니까 네이버에 싹 끊쳤거든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얘기는 이제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타락해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17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잘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린 그런 뜻은 별로 원치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잘 행하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신약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약성경의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사람의 이 모든 행위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아서 하나님이 거저로 단번에 이루어주시는 이와 같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은혜의 구원을 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해요. 특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지.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그래도 이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더러운 누더기라 그러면 대단히 싫어합니다. 대단히 싫어해요. 그래서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걸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킹제임 성경 이단이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를 뭘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냐. 한번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으면 환난 통과하지 않는다 이런 거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환난 통과하지 않으면 너무나 좋은데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래요. 왜 그래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 이거를 좀 일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받을 수 있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치면은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구원받기 전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율법 박사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 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너무나 멋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흠모와 칭송을 받는 그와 같은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곧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곧바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 평생 동안 죽음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전에 율법적인 거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해요. 칭찬해요. 찬양해요. 영광 돌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내내 죽을 때까지 죽음이 그를 따라다니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을 사도 바울이 이제 받게 된 거거든요. 마귀의 표적이 된다.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초세기에 그 성도들에게 원칙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고난이 생기고 또 많은 경우는 잘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13절에서 이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2절은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이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18절에서 22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냐, 수치를 당하셨냐, 멸시를 당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영광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이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도, 그께서도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도 그런 얘기입니다.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예수님의 단번 속죄, 대신 속죄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대신 속죄예요. 영어로는 vicarious atonement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대신 속죄의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단번 속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일시에 제거하신 그와 같은 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일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불의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저와 같은 사람을 대신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렇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의 죄덩어리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이 심지어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지옥의 모든 정죄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육체 안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크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다. 근데 특별히 여기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런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먼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거를 입으로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지 죽었다 이것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믿음까지 고백이 돼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부터 이제 22절은 많은 교회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내용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부활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대해서 세 밤과 세 낮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흘 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가톨릭 교회는 이걸 가지고 연어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그 사흘 동안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표적이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긴 밤낮으로 사흘이라 그랬는데 영어나 아니면 원어 가서 보면 three days and three nigh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세 번, 낮이 세 번 이런 거예요. 세 밤, 세 낮 동안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에 어떻게 세 밤과 세 낮 동안 있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땅의 심장부면 어때요? 저기 하늘이에요? 아니면 땅 속에 저 밑이 땅의 심장부예요? 네, 땅 속에 밑에 심장이 여기 가운데 정가운데 들어있는 게 심장이죠. 영어로 heart로 되어 있어요. H-E-A-R-T. heart가 뭐 심장도 되고 센터도 되고 하여튼 저 밑에 우리가 지금 땅이지 걸어다니는 땅이 있잖아요. 땅. 땅의 저 심장부 저 가운데 거기에 가서 내가 세 밤과 세 낮 동안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요나의 표적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살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요나가 나중에 고래가 이제 요나를 뱉어냈다. 살아 있다가 다시 나온 건 그 표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표적은 뭐야? 부활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죽어서 세 밤과 세 낮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부활해서 나온 게 그게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래배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나 사람의 아들도 세 밤과 세 낮 동안 몸이 죽어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에 따르면은 세 밤과 세 낮 동안 죽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냐?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잖아요. 맞죠? 주일날 아침에.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세 밤과 세 낮을 따지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야 되느냐? 예, 수요일 오후에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목요일 오후에 돌아가시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이제 돼야 되는데 수요일 오후가 되면 그러면 세 밤과 세 낮보다 조금 더 길어지게 되고 수요일 오후가 되면 세 밤과 세 낮보다 조금 짧아지게 됩니다.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낮과 세 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수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목요일이 맞는 것 같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뭐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니까. 다만 금요일은 아닙니다. 금요일 날 되면 절대 세 밤과 세 낮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치 않겠는가. 자,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셔서 몸은 어디에 들어갔죠?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영은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 혼은 어디에 갔냐?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지옥에 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갔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 25절 거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이거 고딕체로 돼 있죠. 예수님이죠.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떨어진 데가 있었다는 거 언제요? 죽어 계시는 동안에. 주께서 생명의 길들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이 말은 누가 한 거냐 하면 다윗이 한 거예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의 때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으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은 이 세 밤과 세 낮 동안 여기 가서 보면 지옥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그럼 예수님의 혼만 거기 있는 거냐. 혼.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혼만 거기 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또 곤란한 거거든요. 자, 우리 사람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요?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럼 영은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혼은 둘 중 하나,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천국에 하늘에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이 땅 속에 이 지옥에 이제 간다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잘못 생각해서 천국에 혼만 가 있고 또 죽은 사람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이 혼 이 악한 사람의 혼만 지옥에 가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이 얘기는 여기 앞뒤 문맥을 가서 보세요. 그건 사람의 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주셨는데 그 숨을 거두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고, 사람은 이 땅에 살든지 지옥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천국에 있든지 사람이 사람이 되려면 꼭 영과 육과 혼 세 요소가 있어야만 사람입니다.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영이 혼과 함께 중간 단계 어떤 몸과 함께 같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사람도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중간 단계 어떤 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 부자, 나사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형체가 있는 어떤 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이 있고 그 사람의 혼이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서 혼만 지옥에 있고 혼만 천국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인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사람은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는 거다. 이 땅에 있든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어떤 중간 단계 어떤 그런 몸이 있거든요. 진짜 몸,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지금 무덤에 들어있는 이 전인적인 그와 같은 모습의 그 예수님이 지금 성경 가서 보시면 지옥, 지하세계라고 하는데 내려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읽은 대로 이 세 밤과 세 낮 동안 예수님이 지하세계에 이제 내려갔는데 지하세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의 제목이 지하세계, 지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는 가운데 지옥 이렇게 나오면은 지옥을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지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넓은 의미의 지옥이 있고 좁은 의미의 지옥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지옥은 지하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하세계. 지하세계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한다. 좁은 의미의 지옥은 그 지하세계 가운데 뜨거운 불이 있어서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그 부분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아까 가서 보니까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런 의미의 지옥은 넓은 의미의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그 펄펄 끓는 그와 같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세계로 내려가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할 땐 좁은 의미의 그런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지하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그 지하세계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자가 뜨거움을 느끼던 그 고통의 장소, 소위 얘기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그 내려갔던 그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는 그 낙원을 이야기하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있던 곳, 구약시대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던 그곳, 그것이 낙원, 아브라함의 품, 이런 데가 이제 있고,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냐,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여기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거기서 오려고 해도 안 되고,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느냐 하면, 구약시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취하면서 거인 종족을 만드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죄를 범했던 이 악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두어두는 그러한 장소가 하나,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하나 이 밑에 지하세계에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8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19절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통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하세계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은 노아시대, 모든 세대가 아니라 노아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런 영들이다. 그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셔서 선포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그 노아시대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모든 자예요. 내가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하여튼 내가 좋아만 하면 그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20명, 10,000명 얼마든지 아내를 삼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했다. 이렇게 한 걸 보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진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찬스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4절.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이 골리앗과 같은 이와 같은 거인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아이들. 바로 그들이, 그 낳은 그 거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그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창세기 6장에 노아 당시에 이 땅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고, 여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끝나고 난 다음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땅에 있는 지하세계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로 넘겨주어 심판대까지 예비해 두셨다. 역시 똑같은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유다서에도 가서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유다서 6절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들은 이 땅에 사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거처하는 그런 자들인데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땅에까지 내려와서 타락했던 이런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하세계 그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이 영들이, 아니면 거인 종족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했다고 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게 연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음 선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옥 교리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선포하다는 그리스말로 갔을 때 복음을 선포하다는 그런 의미의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언한다 그런 의미의 캐비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이제 하시기 전에 여기 잡혀있는 그런 영들에게 가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이 영들은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노아의 날들에 불순종하던 영들이에요. 한 시기로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영어라든지 원어라든지 천주교 이런 이 사도신경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부분이 영어 사도신경, 원어 사도신경, 그 다음에 카톨릭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아요. 다만 그와 같은 내용이 왜 들어가 있느냐,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지옥에, 지하세계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개신교 사도신경에만 이게 빠져 있습니다. 개신교 사도신경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장사되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이 부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 사도신경에는 천주교 사도신경 아예 그걸 구체적으로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저승 고성소에 내려갔다 이 내용이 아주 천주교 사도신경에 들어 있습니다. 고성소는 뭐 하는 데냐? 착하게 산 구약의 성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연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 연옥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사도신경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 개신교 처음에 이제 신자들이 사도신경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있으니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카톨릭의 연옥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걸 빼다 보니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읽는 우리 한인 2세들은 읽으면 거기 지옥에 내려갔다가 있는데 한국말 이 사도신경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계속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인들은 이걸 사용해서 거기 내려갔다는 그 지옥이 연옥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전파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대로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어요. 그 낙원은 하늘에 있는 낙원이 아닙니다. 하늘의 낙원이 아니라 땅 속에 들어있는 그 낙원, 그 지하세계 예수님이 내려가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를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위로 하늘로 승천하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어디로 내려가세요? 땅의 더 낮은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이게 지구예요. 지구. 지구의 반쪽만 그려놓은 거예요. 지구의 반쪽만. 이게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하늘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밤과 세 낮 동안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저 밑에 있는 지하세계 그 부분들로 내려가셔서 낙원에 계시고 낙원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 옆에 있던 그 강도를 만나고 또 이 거기 한 부분이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감옥 영들을 가둔 그런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영들에게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둘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카톨릭교의 연옥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죽고 두 번, 세 번, 네 번 복음의 기회를 다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교의 그 연옥은 천국으로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지만 지옥으로 갈 정도의 큰 죄를 짓지 않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 영혼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 내고 촛불 사고 이렇게 해서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돈 갖다 바치면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 이 이단 교리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은. 자, 그래서 20절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그 영들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그런 영들이지 모든 시대에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내용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다. 8혼. 자, 그래서 방주 안에 거하면서 물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파멸시켰는데 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8명은 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의의 선포자가 되어 말씀을 전했지만 안 들어요. 8명만 구원받았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는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물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몇 명이? 8명이.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게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널리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 저기 2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앞뒤 다 잘라내고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까? 맞아요? 예. 아,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성경 말씀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와서 침례가, 물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니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면에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습니다. 아, 물 침례가 사람을 구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그런가?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자체가 사람을 잡는 이단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성경 전체를 볼 때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성경이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유아세례를 받든 목욕탕에 들어가서 1000번 침례를 받든 침례나 세례나 주의 만찬이나 예배 참석이나 주일 성수나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사람의 어떤 행위, 물침례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누차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침례가 구원을 준다고 썼냐? 그 침례가 그냥 침례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예요. 그냥 침례가 아니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지 물 침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 그 얘기에 나와 있지 물 침례가 아니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으로서의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뭐냐? 그 일은 뭐예요? 물에 의해 8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물에 의해 8명이 구원받은 그 일, 그 일, 그 일의 모형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 일의 모형. 자, 모형은 영어로 figure 이렇게 돼 있어요. figure는 숫자란 뜻이에요. 숫자. 자, 숫자라고 하는 거. 자, 사과가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가 있다는 걸 숫자로 3이라고 이렇게 써요. 셋, 3.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이 3이라고 쓰면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이죠. 진짜는 뭐예요? 사과 세 개가 진짜죠? 근데 사과 세 개가 있어서 그걸 3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3이라고 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때 그 일은 뭐예요? 물에 의해서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그 일이 진짜고 그 일을 나타내는 3과 같은 그 숫자가 침례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가장 중요한 거 원래 그 일은 뭐냐? 물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은 그것. 예, 그것이 진짜고 3은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노아 당시에 물이 사람을 구원했듯이 사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사실은 그 죽은 게 예수님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의 모형, 그 일의 모형이 바로 침례다. 그래서 침례는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게 침례예요.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거. 누가복음 12장 50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장 50절에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잠겨야 될 침례가 있다.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는 그 일이 내게 지금 남아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있는 침례, 그 침례는 모형이에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는 그 일이 실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1차적으로 죽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그 침례가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물로다가 이런 거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게 이게 침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몰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난 부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이, 아까 얘기한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하게 부드럽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그게 실체고 그거의 모형이 팀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실체와 모형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돼서 22절 그분께서는 이제 이와 같은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이렇게 될 때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늘에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계실 때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 예.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 왕좌에 앉아 계시면서 영광과 존귀를 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그런 모든 거 통과하신 그 이후에 영광과 존귀를 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남아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